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높은 사람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진리가 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높은 분들은 이게 뭐 정치적인 것 따지고 또 어떤 것이 이익되는가 이거 따지고 또 어떤 것이 나중에 내게 더 도움이 될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을 많이 해서 이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으신 분들 TV에 종종 나와서 재판을 받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올 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응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00년 전 당시 유대 땅에서 그래도 제법 아주 고위직에 있던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총독은 그 당시 유대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는데,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얻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총독 벨릭스,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인이 드루실라인데, 유대인인 아내 드루실라 덕분에 아마도 이 총독 벨릭스는 유대 문화에 대해서 또 유대 사회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다른 총독들하고 달리 사도 바울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도,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자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의 도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주 불러서 두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 들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 받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위해 안쓰게 됐다 그러면 막 굉장히 막 좋아하는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아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설명을 잘하는 최고의 지도자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도 결과는 어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아무리 이방인을 할지라도 성령의 뜨거움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벨릭스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의 문제일까요? 벨릭스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벨릭스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라고 봤을 때,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까지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됐을까? 첫 번째, 이 벨릭스에게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와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바울이 이 부부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의와 절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 부부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다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왜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강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지금은 가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더 귀를 쫑긋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이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두려운 나머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음에 보자 이런 거죠.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회복도 시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지만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벨릭스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 때문에 심판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숨기기에 급급한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숨어버리는 거야. 숨어버리면 뭔가 해결되나요? 숨어버리면 해결되지 않죠. 숨어버리고 무슨 믿음에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복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숨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이게 벨릭스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만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이 벨릭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벨릭스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에 무엇인지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돈. 그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결국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다. 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종종 저도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가 여보 안 들려요? 아, 뭐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죠. 왜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옆에서 아내가 얘기해도 못 듣는 거죠.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비,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이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그래요. 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잖아요. 돈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돈이 우리를 큰 소리치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잠깐은.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더 근심하게 되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죠?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 돈이 우리의 주인 되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서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돈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선교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도 해야 되고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선이 아니고 돈에 집착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돈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돈이 유용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난다고.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죠. 돈 갖고 다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밋밋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문제 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망, 이것도 또 무섭지만 또 다른 무서운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도 아주 무서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죠, 명예.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 명예욕, 이것도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총선을 또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정치인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이 정치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평생 망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욕망, 이 정치에 한번 맛을 들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마약과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주변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번에서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도 잘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냐,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거가 무섭다는 것을 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벨릭스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결국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고 해요.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찬 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사도 바울을 내가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아,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 1년 동안,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갇히기 전에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유대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고. 그렇죠?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기독교의 최고의 전도자, 복음의 진술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의 복음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죠? 결국 이 베스도 다음에, 그죠?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왔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2년 동안을 또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듣기보다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마음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하기 쉬운 이 군중들의 생각들,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다가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이게 바로 군중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그들이 내 편이었다고 내일도 내 편이냐? 그렇지 않죠.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린 군중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저버린 이 총독들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 총독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포기했던 이 총독들의 모습.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린 사람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흔들리는 군중들, 이들의 환호성, 이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박수 받고 세상에서 갈채 받고 세상에서 상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 그 욕망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벨릭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거 걷어버려야 돼요.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